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유다 왕국은요, 이 바벨론 포로로 세 번에 걸쳐서 3차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에스겔은 2차 포로 때인 25살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지금 이 에스겔 37장의 배경은 약 5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죠. 그 30세의 포로 시기인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상황은요,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를 탓하고 이 시대의 암울함을 토로합니다. 우리나라를 가지고 뭐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M4세대, 또 갑질, 취업 불황 등등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청년 에스겔이 맞이한 상황은 지금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렸고, 삶의 터전이 흔들렸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바로 그 포로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30세가 된 에스겔에게요, 오늘 환상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청년 환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까요?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는데요, 그를 그리고 어디론가 데려가셨는데요, 그곳이 어딘가? 바로 마른 뼈 골짜기입니다. 이 구약 주석 성서학자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갈립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 에스겔을 그의 육체와 영을 공간적으로 다 이동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그가 환상 중에 그의 영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환상을 보게 하셨는지, 그것은 이제 구약학자에 따라 조금 의견은 달리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에스겔을 어떠한 한 장소로 이동시키셨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에스겔이 서 있던 그곳은 그러나 어떤 곳인가? 바로 뼈 무덤이 있었던 한 골짜기 중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남양 특집도 아니고 하나님 왜 이렇게 으스스하게, 왜 이렇게 스릴감 넘치게 이런 일들을 펼치시고 계실까요? 심지어 오늘 말씀 본문 자세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자세히 관찰하도록 만드십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세히 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이 그 뼈들 사이를 다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 보고 싶은 분 계세요? 하나님이 비전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비전이 굉장히 멋지고 그것이 굉장히 판타스틱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 뼈들 사이를 걷게 만드시는 거죠. 이 에스겔이 이 뼈들을 자세히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너무나 많았다. 심이 많은 뼈들이, 뼈가 무덤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또 자세히 보니까 그 뼈가 극히 말라 있었다. 아주 메말라서 뼈가 뒤틀어질 정도로 메말라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뼈가 이렇게 되느냐? 엄청난 풍화작용을 겪으면 그렇게 됩니다. 강렬한 햇빛 가운데 또 바람 가운데 이 풍화작용을 거치고 나면 뼈가 그렇게 바래게 되는 거죠. 제가 캄보디아 비전트립을, 또 이 선교를 여러 차례 다녀오게 됐는데, 갈 때마다 그 선교사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이 꼭 이 킬링필드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말 그대로 킬링필드는 죽음의 평야고 죽음의 장소입니다. 폴포트 정권이 들어섰을 때 히틀러와 맞먹는 그런 잔악함과 악독함을 보였죠. 그 당시에 자국민이 약 600만 명 되었는데 200에서 한 300만 명 되는 사람을 대량 학살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치를 떨 정도로 아주 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들에게 총기 교육을 시키고 사상 주입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도록 시킨 주범이었습니다. 이곳에 방문하게 되면요, 킬링 트리라고 하는 나무가 있고 또 매직 트리라고 하는 이 나무가 있습니다. 그 존이 있는데요. 이 킬링트리는 뭐냐면요. 거기에서 많은 여성들 또 소년들 이 아기들이 죽었던 자리입니다. 굉장히 잔악한 자리예요. 보면 거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갓난 아기 생후 12개월 된 아이의 발을 뒤집어서 들고 그 킬링트리 나무에 쳐서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굉장히 잔악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권에 반하는 그러한 모든 가정들을 다 몰살시켰던 것이죠. 이 매직트리라고 하는 또 나무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죽는 사람들이 비명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이제 시끄러우니까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맥시멈으로 최대한 크게 틀어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비명이 파묻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냥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유롭게 살인 행위를 했던 거죠. 이 크메르 루즈 이 정권에서 이들이 그 일반인들 중에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즉각 처형을 했는데 그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제 손바닥이 부드러운 사람, 두 번째는 안경 낀 사람, 세 번째는 대학교 졸업자 이상은 무조건 다 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권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지성인들 또는 교육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처단했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저의 손은 부드럽습니다. 제가 책 볼 때 안경 끼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졸업을 했죠. 그러면 저는 이제 처형 대상인 거예요. 이 자리에도 하나 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손바닥이 부드럽다는 건 내가 농경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펜을 잡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부드러울 수밖에 없죠. 안경을 썼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시력이 더 나빠졌다는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인텔리로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학살했다라는 거죠. 여기 킬링필드 박물관에 또 가보게 되면요. 해골로만 쌓여져 있는 위령탑이 있습니다. 정말 투명한 유리에다가 엄청난 높이에다가 그 당시에 살해당한 해골을 다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탑으로 쫙 쌓아놨어요. 제가 그것을 한 바퀴를 1층부터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그걸 보는데 막 속이 메스껍기도 하고 굉장한 분노감도 느껴지고 굉장한 답답함도 느껴지고 무기력함도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에스겔이요 이 뼈무덤 뼈골짜기를 걸으면서 이런 기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 수많은 뼈들을 보면서 이 뼈들이 메말라서 완전히 비틀어진 이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청년 에스겔에게요 완벽한 완전한 절망 패배의식 그리고 무기력함을 마주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비유로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터전이 망하였고 포로되었고 이제 희망이 제로가 되어버린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그 길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3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대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그 뼈들이 이 뼈들이 살 것 같아요? 절망스러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한숨 지으면서 뭔가 좀 더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것 같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탄식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주님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혹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질문을 이렇게 답변합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답변이요. 아주 중요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요. 잘 대답해 해야 돼요. 이 에스겔의 답변은 너무나 지혜로운 답변이었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눈에는 너무나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어보실 때요, 우리의 신앙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한테는 가능한 일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대답은 너무나 중요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절정에 이런 기도를 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원함이 있었죠. 예수님도 소원이 있었죠. 이 십자가,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왜냐?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일의 해결의 답은, 결론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현실과 상황 가운데에 그것을 내 자의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눈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평안한 삶이고 가장 잘 되는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것을 그냥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 많은 청년들이 저랑 상담을 하고자 이렇게 찾아옵니다. 지금 영락교회 와서는 한 명도 없는데요, 찾아오셔도 돼요. 제가 봉사관 305호에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저를 찾으시면 최혜선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해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무조건 커피 이상 대접하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오세요. 근데 제가 청년들 상담하면서 느낀 경험은 뭐냐, 느낀 점은 뭐냐, 안타까웠던 건 뭐냐, 이미 각자 나름대로 다 자신의 답을 가지고 와요. 분명히 어떤 문제거리를 기독 제목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미 스스로 다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가져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고 열린 그런 상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답을 그냥 저를 통해 듣고 싶은 것 뿐이라는 거죠.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질문해서, 제가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이번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주말이 제일 바빠요. 주말에 매번 출장을 가야 돼요. 전국 출장을 다 다녀야 돼요. 주일 성수 못하는 직장인데 이 직장 좀 가도 될까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주일 성수를 못하는 직장인데 굳이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느냐 물어봤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갈 수밖에 없겠죠. 가고자 하는데 본인이. 결국 갔지만 교회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삶의 자리에 매여서 나중에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올해 제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올해 제가 그토록 원하던 직장에 과연 취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올해 제 통장 잔고에 목표했던 그 예상액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또 폭이 넓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모든 답은, 모든 결론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모든 것을 다 구비를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좋으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선 싸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현실을 바라볼 것인가, 내 조건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나가면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에스겔의 대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결론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대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은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주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모든 절망에서 여러분이 희망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기를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싱싱한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 생명력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거는 콩나물 키우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콩나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하나씩 이런 과제 있었죠. 방학 숙제 있었잖아요. 콩나물 키워오라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페트병이든 우유팩이든 그게 사기 그릇이든 상관없어요. 그릇을 하나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동일하게 뭐가 돼야 되죠? 밑에 구멍이 잘 뚫려 있어야 되죠.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리고 콩나물을 거기에다가 이제 씨앗을 넣고 그 다음에 검은 천으로 가려주죠. 햇빛에 닿으면 잘 자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그냥 이 화분을 지나칠 때마다 물을 계속해서 부어주면 어느 순간에 딱 뚜껑 열어보면 콩나물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게요, 이와 동일한 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생수가 되어서 계속해서 퍼부어주면요, 우리의 생명력이 촉촉해지고 우리 영혼의 습도가 유지되고 우리 영적 생명력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름에 계곡에 가면 여러분 발을 잘 디뎌야 돼요. 돌을 밟으면 쫙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왜 그렇죠? 그 둥근 돌에, 그 네모난 돌에 이끼가 껴있기 때문이죠. 그 이끼가 어떻게 자라죠? 어떻게 이 돌에 그 이끼가 자랄 수 있죠? 그 생명이 어떻게 자랄 수 있죠? 거기에 습도가 유지가 되니까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이끼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해도요, 아무리 메말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가 공급되면요,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유지되고 생명력이 키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전인격적으로 내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말에도 온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뜻한 말도 있고 차가운 말도 있고 그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공감이 됩니다. 이 책 서문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의 말은 어느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말 해야 돼요. 대인 관계에서요. 공감하고 경청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그리고 그런 말 들으면 우리가 회복되잖아요.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의 말, 사랑의 말 들으면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의 듣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온도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강력한 우리 포항제철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온도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유통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같은 열정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 뼈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의 온도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불타서 죽을 것만 같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이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 이 왕의 둘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아가서 8장 6,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며 불결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가, 이 말의 온도가 얼마나 마음의 온도가 뜨거운지, 그것은 홍수로도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온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체험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살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살아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여러분은 다른 모습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임하면요,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면요, 수술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과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생명이 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주위가 산만해서 말씀 듣고 나가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오늘 말씀 제목부터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열심히 듣고 싶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까 콩나물 원리 얘기했죠. 물이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콩나물 어떻게 됐죠? 자랐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할 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 습도가, 영혼의 촉촉함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 무엇 먹고 자랐습니까? 여러분 10년 전 오늘 어떤 반찬에, 어떤 국에, 어떤 밥 먹었어요? 기억 안 나죠? 동일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린 시절 먹었던 그 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세포가 자라게 되었고 여러분의 뼈들이 성장하게 됐잖아요.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밥 먹은 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게요, 영적 생명력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 뒤에 앉을 수도 있지만요, 정말 앞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면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죠. 그 영혼을 책임지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를 소생시키는데요,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그 문을 지나가는데요. 그 아름다운 문과 대비되는 한 인물이 거기 앉아 있어요. 한 거린이죠. 나면서부터 걸어다니지 못했던 앉은뱅이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절망하였던 인생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 찬양하며 성전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도 못했고요. 그냥 이 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말씀 주위에만 있어도 이런 놀라운 회복이 초대교회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여도, 내 삶이 아무리 피폐해도요, 이 말씀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에스겔 37장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여기 뭐 정형외과도 아닌데 갑자기 막 뼈들이 막 서로 들어맞는 거예요. 막 디스크 몇 번이냐 너는 막 하면서 쫙쫙쫙쫙쫙 다 맞춰지는데요.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스킨, 피부가 다 덧입혀져요. 그런데 8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습니다.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다. 모든 형태를 다 갖췄는데 그냥 죽은 시체와 같이 되었다. 생기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 충만한 생명력이 없다? 왜 그럴까요?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을 통해 어떤 일을 시키시냐면요, 생기를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오도록 대언하고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쓰인 생기는 루하흐,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부흥이에요. 이것이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생명력을 얻고 소생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목회자가 누굽니까? D.L. 무디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초창기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이 시카고에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제 말씀 사역을 시작했어요. 전념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사라쿡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무디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그 안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당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엘무디 목사님은 사실 굉장히 언짢았다 그랬어. 기분이 나빴다 그랬어. 내가 지금 이 말씀 사역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고 있는데 나를 두고 내가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그런데 이 말이 자꾸만 가슴에 울리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구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자신에게 어떤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고 끊임없이 전념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이제 뉴욕에서 집회를 위해서 이 월스트리트를 걸어가고 있을 때 일이었어요. 갑자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성령이 나에게 한량없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그 월스트리트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바로 무디 선생님은, 무디 목사님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그만 오 주여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무디의 사역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무디가 설교할 때 수백 명, 수천 명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전과 설교 원고는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엄청난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디는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시 설교하러 갔다. 설교 자체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어떤 새로운 진리도 전혀 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백 명씩 회개하기 시작했다. 만약 당신이 내게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내가 이 축복된 경험을 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갈 때에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뼈들에게 생기를 공급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할 때요, 우리가 영적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란 것이에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영적 회복력을, 영적 생명력을 회복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내가 큰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영적 생명력을 회복한 이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지칭하는가? 큰 군대다. 극히 큰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군인의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늠름한 용기와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상황,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군인 정신이죠. 하나님은요, 그 메말랐던 뼈골짜기에 있었던 그 뼈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하시고 성령을 공급하셔서 큰 군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군대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락의 청년들이 이 진짜 생명을, 영적 생명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